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앞으로 이 나라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것과 같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좀 그런 생각 하고 사십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150년 전에 조선시대 그 말기에 극심한 그 당파 싸움을 하다가 국력이 쇠퇴해서 결국 1910년 8월 22일에 우리가 소위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일 합방이 돼서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만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나라 잃는 그와 같은 서름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했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 1948년 8월 15일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 남한 땅에 설립을 해주셨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말 국제시대에 그러한 그 감각을 갖춘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서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가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 독재가 끝나게 되면서 민주화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자랑스럽게 세계 경제의 탑10에 들 수 있는 탑10 국가가 되는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지난 한 5, 60년 동안에 우리 근대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 50년, 60년에 이 근대사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여길진데 독재도 있었고 압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나쁜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런 사고체계를 가진 대통령들을 세워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경제생활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5, 6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한 교수님이 신문에 이와 같은 칼럼을 썼습니다. 국가 만들기, 정치가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하면서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인도의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부터 약 5, 60년 전에 처해 있던 그와 같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국가를 세웠는데 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우리보다 1년 먼저 영국에서 독립이 돼서 그래서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네루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이 네루는 기질과 정신은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렸을 때 받아들인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꿈을 깨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실행을 했지만 경제면에서는 소련식 통제 경제 체제를 이 사람이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그 인도의 경험을 가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주주의, 경제 발전, 주권 수호, 사회 통합 이런 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 원하는 것이 단번에 일시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그와 같은 경험을 이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표되는 한국의 국가 건설한 그런 분들은 주권 수호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후순위에 두는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 많은 폭력과 희생이 따랐지만 결국 우리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압축화된 그와 같은 산업화를 거쳐서 그 산업화의 그 밑거름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역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축화된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가 좀 더 민주주의, 자본경제 또한 사회 통합을 하는 이와 같은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한편 인도는 어떤 것을 유지했냐면 민주주의를 유지하려고 했고 또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는 폭력이 덜했고 희생이 덜했어요. 그렇지만 국가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경제라고 하는 것을 부흥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지연하는 가운데 결국 1950년도에 두 나라의 GNP가 똑같았는데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똑같았어요. 6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그 두 국가의 GNP를 비교해 보면 15배가 차이가 나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 6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유를 향유할 수 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 체제 속에서 정말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정말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는 똑같은 일로 계속해서 돌고 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6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형편없는 대통령도 있었어요. 좋은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세계 경제 지금 탑10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잘 되는 것 이것 가지고 우리가 위안을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을 상실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정신세계가 이 나라 국민의 정신세계가 와장창 무너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신문을 읽지 않아요. 기사를 받으다 인터넷을 보거든요. 인터넷 그 기사는 대부분 선정적인 기사, 중요하지 않은데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눈을 이렇게 크게 만들려는 그런 기사,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의 그 여론이라든지 사람들의 공감대를 한쪽으로 편파적인 그런 방면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선정적인 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책과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프린트물과 정말 이런 책들 좋은 이런 것들을 읽지 않고 신문을 읽지 않으면은 그럼 저와 여러분이 편향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제대로 판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종교 측면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좋아지는 것과 더불어 엄청난 그런 이단들이 지금 발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리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타락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형교회와 목사들의 극심한 타락.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런 그 교회 그 목사와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미친 그 피해 액수가 2,400억이다. 이런 식 교회 돈을 빼갖고 신문사 운영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저지른 그런 비리가 2,400억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배포가 돼서 돌아다닐 정도로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 타락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타락이냐면 교리의 타락을 들추고 있어요. 교리가 타락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교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는 바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마귀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것,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하는 모든 것이 교리예요. 이 모든 교리가 너무나 타락을 해서 부패가 돼서 정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한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패 중에 또 하나 가장 큰 부패가 성경의 부패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경란에 들어가서 베스트 성경을 가서 보시면 지난 한 1년, 2년 동안 베스트 1위에 올라오는 성경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시궁창에 넣은 것과 같은, 근데 그 제목은 난 메시지 성경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베스트 성경 1위로 지금 지난 1년 이상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복신앙이 극에 달해서 그저 교회 가면 복 주는 거, 복 받는 거, 서로 주고받는 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극심하게 모독을 받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될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한다는 것 자체를 지금 모르는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그럼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개인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92주년 3.1절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92년 전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던 그러한 이 우국지사들이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우리가 전 세계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알렸던 그와 같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3.1절 그런 행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러한 그 시점에서 정말 100년 전에 침략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느헤미야기에 기록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느헤미야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성경 중간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국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극도로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단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고 정신세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다 보시면은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었고 또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이 바빌론 땅에 포로가 되어가서 70년 동안 남의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그와 같은 때가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BC 536년경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스룹바벨과 함께 몇만 명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접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때로부터 한 60년, 70년이 지나는 가운데 두 번째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에스라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짓고 성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건축하고 하는데 아직도 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그 도시를 지을 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벽을 짓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외부 사람들이 언제라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성벽이 없어서.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귀환한 이후에 약 80년쯤 지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염원하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성벽을 지은 그와 같은 일이 이 느헤미야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입 밖으로 낸 첫 번째 일성이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느헤미야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폐허더미가 된 이와 같은 성경 문제, 교회 문제, 기독교 문제, 국가 문제 이와 같은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오늘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왕의 포도즙 잔을 들어서 그래서 왕의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포도즙을 먼저 이 사람이 먼저 마셔서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고 없으면 왕이 마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높은 직책을 맡은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묘가 있는 저 예루살렘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포로 생활하다 유다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성은 건축은 했는데 아직도 성벽을 건축하지 못해서 그래서 성벽이 불탄 채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언제 외적들이 침입할까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지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전해주게 될 때 느헤미야의 이 마음 속에 불 끓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기도를 하였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 먼저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땅에 임해서 지금 우리가 성벽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외부에 노출된 채 지내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9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솔로몬 왕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우리를 강건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기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행적을 바라다 보면서 첫 번째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한 1000km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의 포도즙 잔을 시험해서 바치는 그런 고관으로 살고 있어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부와 명예와 존귀가 철철 넘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지금 그것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궁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 살고 있는 가장 큰 도시에 가장 아름다운 왕궁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몸은 지금 거기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은 지금 거기에 있는데 마음은 뭐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의 안녕에 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가 평안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심정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이 백성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그 영적 상태가 안녕하냐? 평안하냐? 정말 성경이 부실하냐? 정말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의 안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게 하시고 그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총독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그와 같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왕의 통치하에서 살고 있으니까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기 2장에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정중하게 공손하게 그 왕 앞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가가 느헤미야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이라도 상식 있게 공손하게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상의 정치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해야지 폭력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기 2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왕을 공경하는 가운데 자기의 사정을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러면 좋다 내가 내게 허락하니까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허락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 느헤미야기 2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냐 12절에서 16절에 밤에 혼자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는 대목이 12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사람들 다 뒤에 두고 혼자 짐승을 탄 채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사오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진상을 제게 밝히 보여주셔서 이 문제를 정말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제대로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첫 번째 행한 일이 문제를 직시한 그와 같은 일이 12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읽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너희 백성들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격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다시는 우리가 대적들 앞에서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와 같은 이 일이 17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남왕국 유다가 있죠. 그렇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 포로 생활을 간 그 이후에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기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갖고 그래서 그 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외국인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피가 더럽혀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왕이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을 세웠어요. 그 총독이 산발락과 그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부응한다고 하고 그래서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냥 두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인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적들의 반격을 예상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적절히 대응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드디어 느헤미야 3장에 가서는 느헤미야가 진상을 파악하고 대적들의 그 반격을 예상하고 잘 이 사람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꾸미고는 곧바로 어떻게 해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곧바로 일을 시작해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특별히 자기 집 앞을 자기가 보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가 나와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목이 느헤미야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시작이 돼서 건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대적들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4장에 내려와서 가서 보시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희생물 드리려 하냐? 하루에 일을 끝내려 하냐? 불태한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끄집어내서 이 돌들을 되살리려고 하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심지어 경멸하는 말을 하냐 하면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성벽하는 성벽에 서기만 해도 그 성벽은 와장창 무너질 것이다 하고 악담을 하면서 이 사람들 위협하는 그런 대목이 느헤미야기 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대적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내부 안에서도 적들이 생겨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기 4장 7절에서 8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4장 14절에서 23절에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지도자와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가 4장 14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그 성벽이 느헤미야기 6장 15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52일 만에 완벽하게 완공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니까 거기 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이 되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적들이 기절 초풍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그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52일 만에 이 일은 실제로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을 누가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안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왜 모여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 사랑침례교회 지금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시잖아요. 사랑침례교회 멤버가 돼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여러분 몸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는 술집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행적들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6절 가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4장 6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뭐가 있었어요?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 단순히 그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뭐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더라,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여기 오면은 그러면 뭘 잘못 짚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모임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오염이 돼서 정말 교리가 부패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부패될 수 있을까? 왜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걸 이렇게 부실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맞춤법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자그마치 100년 이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민족에는 좋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부실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하는 의로운 분노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는 다른 걸 설교한단 말이에요. 신문을 읽고 인터넷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요. 설교 말씀 시간을 프로그램하고 음악하고 뭐 하다 보면 설교 말씀이 10분, 15분까지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갈증과 기근으로 인해서 애를 태우는데 목사들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실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교회에 모이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 세상이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은 장소로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잘 살 것인가 이걸 위해서 혈안이 돼서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심정, 불쌍히 여기는 심정,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들에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이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인가, 성경이 어떻게 보급이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것과 같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 모이는 그러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통일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급선무로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이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곧바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제대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활하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박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왜 이 교회에 모이는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왜 이 교회에 모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의식이 뜨거워도 투철해도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희생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희생하라 그러니까 헌금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축구장에 가면 5만 명 모여요. 농구장에 가면 뭐 5천 명 모이고 뭐 이렇게 다 모입니다. 죽으라고 뭐 애를 쓰고, 심지어 축구한다 그러면 붉은 악마인지 뭔지 해갖고 가서 몇천 명이 가서 비행기 값 200만 원, 뭐 호텔비 다 300만 원, 400만 원이 다 쓰고 와서 그러고선 응원하고 그러죠. 죽을 것 같이 하고 살 것 같이 하고 막 그렇게 거기다 목숨을 거는데 딱 끝나고 운동장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축구 경기장 가서 와 하고 소리치는 그런 일이,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일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 배구 경기, 농구 경기 이런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일생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일을 위해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자기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 확실하고 안정된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존귀가 있었어요. 정말 제일 아름다운 그런 도시에 사는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뒤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서 그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단 52일 만에 백성들과 함께 건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나는 총독이니까 난 일 안 하고 니들만 일해라, 이렇게 안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4장 23절 가서 보시죠. 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처럼 나나 내 형제나 내 종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52일 동안에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왕망대지요. 안에서도 반란이 있죠. 그래서 와서 창을 던지려고 그러죠. 활을 던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옷도, 그렇죠? 꼭 필요한 때만 내려가서 하는데 지금 총독인 자기 자신도 같이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 따로 놀고 성도 따로 놀고 목사는 하지 않고 성도만 하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역할은 다 다르지만 총독이든 백성이든 성벽을 A부분 맡은 사람, B부분 맡은 사람, 성문을 갖다 다는 사람,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뚜렷한 목적의식, 왜 이 교회에 모이는가, 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내 것을 희생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희생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이걸 이겨야 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외부의 적들이 있었어요.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와 반기독교 문화가 인터넷에 아주 도배하고 있어요. 외부에 그런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적들이 있어요? 적들이 내부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킹잼 성경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에요? 온 세상을 선교하면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이끈 이 성경이 킹잼 성경인데 목사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또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은 지금 킹잼 성경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 자꾸 출간해갖고 읽는 사람도 없는데 아, 여기 좋은 성경인데 왜 그걸 자꾸 출간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이 믿는 교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성경을 내야 됩니다. 부실하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내는 겁니다.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부의 적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낙심을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 되니까 드디어 느헤미야기 6장에 가서 보면 네 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타협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5절에서 9절에는 다섯 번째로 사람을 보내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상모략해요? 내가 이제 성벽을 짓고는 왕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것도 안 되니까 10절에서 16절에는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부에 적이 있어요. 외부에 적이 있어요. 타협하자 그래요. 그렇죠? 죽이겠다 그럽니다.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든 중상모략을 해서 하지도 않은 일, 생각지도 않은 일, 그런 일을 네가 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앞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게 될 때 52일 만에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이 건축되는 아름다운 일이 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첫 번째,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400주년 킹잼 성경 반포 400주년을 맞아서 이 땅의 킹잼 성경을 정말 국민 성경으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삼게 하시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킹잼 성경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을 우리 민족의 민족 성경으로 국민 성경으로 자리 잡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생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잘못해서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희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교회가 여러 군데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야 되고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목표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잘 들으세요. 이것이 돈으로 살릴 수 없는 한국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바른 목회자가 흥황하면 이 나라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라고 한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메시아가 왜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염려를 하는 가운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실패한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을 낳는 어부로 예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안녕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 때 깊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오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정말 진리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고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